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주지사의 고위 보좌진으로 일했던 중국계 인사가 중국 정부를 위한 불법 활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린다 순 전 뉴욕지사 비서실 차장에 대해 외국 대리인 등록법 파라 위반과 비자 사기, 밀수, 돈 세탁 모의 등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을 3일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인 파라 위반은 순 전 차장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을 위해 일했다는 내용입니다. 남편인 크리스토퍼 후 씨도 이와 관련해 수백만 달러를 뇌물로 받은 사실을 파악해 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65쪽짜리 공소장에는 순 전 차장이 중국 정부의 요구에 맞춰 뉴욕주 공식 문건과 서명을 제공한 범죄 사실이 적시됐습니다. 검찰 측은 순이 허가도 없이 주정부 공식 선언문과 주지사 서명이 있는 공식 문서를 중국 정부 관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들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진 않지만 일부 외국 정부에서는 높이 평가하는 문서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인사들의 미국 방문을 위해 주지사 사무실 명의로 허가되지 않은 초대장을 발급한 사실도 명시됐습니다. 순 전 차장이 타이완 당국자들과 미 정계 인사들의 만남을 수차례 무산시킨 일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지난 2019년 차잉원 당시 타이완 총통이 방미 과정에서 앤드루 쿠오모 당시 뉴욕 주지사를 연회에 초청했지만 순 전 차장은 이 같은 요청을 지사에게 의도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순 전 차장은 이 같은 행위 직후 중국 측에 차단했다라고 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 취임 이후에는 뉴욕 주의원이 타이완 정부 관계자를 함께 만나자고 지사를 초청하자 민감한 문제에 엮이기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일도 있는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반면에 순 전 차장은 미국 고위급 정치인의 중국 방문을 추진하거나 뉴욕주 관계자와 중국 정부 대표단과의 만남을 주선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미국 검찰은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종합해 순 전 차장이 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의제를 은밀히 홍보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크루츠크주 일원에서 한 달 가까이 작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장악한 지역을 무기한으로 점유할 계획이라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일 공개된 MBC 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로선 우리에게 그 땅이 필요하다. 승리 계획, 종전 계획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울러 원래는 우리에게 그들의 땅은 필요 없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그곳에 가져갈 생각도 없었다면서 러시아 영토를 장악하는 것은 전략적 고려했다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도 크이우에서 진행된 우크라이나 2024 인디펜던스 포럼에서 승리 계획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히고 9월 중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이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6일 기습 공격을 통해 수미주와 접한 러시아 남서부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후 크루스크주 일원에서 꾸준히 작전을 진행하면서 100개 넘는 마을을 장악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영토 안에서 1,300제곱킬로미터가량의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3일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에 가담했던 하마스 최고 지도부에 대한 형사 기소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 정부의 무기와 정치적 지원, 자금, 그리고 헤즈볼라의 지원으로 무장한 이들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민간인들을 살해하려는 하마스의 목표를 지원함으로써 이 같은 노력을 이끌어왔다고 기소 요지를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연례 동방경제포럼 행사에 참석한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 베네치아 국제영화제가 한창입니다. 베네치아 리도 섬에서 지난달 28일에 시작됐는데요. 이번 영화제에는 경쟁 부문에 진출한 21개 작품 중에서 어느 영화가 최고 영화 작품상, 황금사자상을 탈지, 감독상, 은사자상을 받을지, 또 주요 부문의 주인공에 대한 전망이 뉴스 기사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베네치아 영화제는 미국 감독 팀 버튼의 비틀주스의 첫 공개로 개막했습니다. 이 영화는 1988년에 나온 판타지 공포 영화 비틀주스의 속편인데요. 한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 후에 벌어진 산자와 죽은 자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고요. 작품상, 이 황금사자상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는 몇몇 영화 중에 미국의 토드 필립스 감독이 만든 조커2도 있습니다. 이것도 2019년에 나온 영화 조커의 속편이고요. 그리고 한국 영화로는 아파트 리플리의 세계라는 제목인데 가상현실을 다룬 작품의 이 경쟁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영화제는 항상 주목받는 영화인들이 많습니다. 영화 에어리언의 주인공이죠. 아바타로도 친숙한 헐리우드 배우 시고니 위버가 평생 공로상을 받아서 주목받았고요. 또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삶을 그린 전기 영화 마리아의 주인공입니다. 배우 앤젤리나 졸리 씨도 마리아 칼라스를 연상시키는 의상으로 레드카펫에 올라서 영화를 홍보했습니다. 자, 이번 베네치아 영화제는 7일 막을 내립니다. 폐막 작품은 이탈리아인 푸피 아바티 감독의 로르토 아메리카노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뜻이라네요. 1940년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미국 간호사와 사랑에 빠진 한 이탈리아 청년 작가가 미국에 도착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9분이 조금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5도고요.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9월 5일 목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 동해안과 함경 남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바람 부는 곳이 많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31도로 일부 지역은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평양과 개성의 아침 최저가 23도입니다. 신의주가 22도, 중강해산 18도고요. 청진 19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개성은 29도, 가장 높은 곳은 원산입니다. 31도, 함흥 30도, 그리고 신의주가 28도, 중강해산은 낮 최고가 22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도 2m로 앞바다 쪽은 오전에 물결 높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예보돼 있습니다. 9월 5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살펴봅니다. 미국 정치 ABC,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소식 주간 프로그램 미국의 선택 2024에서 들어보십시오.
소수민족들이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많은 그 피해가 있는 거예요.
네, 미국의 선택 2024 오늘 주제는요. 아시아 유권자의 선택, 친팔레스타인 민주당원, 그리고 가자지구 문제이고요. 그 뒤에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에 반영하는 논평 순서 이어집니다. 자,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 들으시고요. 저는 지구촌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야!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연방 법무부가 야히야 시나르 등 하마스 지도부를 테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 관리들이 올해 미국 대선과 관련해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도네시아에서 연설하며 극단주의를 경고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가자 전쟁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가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의 지도부를 기소했다는 발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최고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포함해 하마스 지도부 6명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기소된 사람들에게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한 하마스의 공격을 계획, 지원, 실행한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Those defendants, armed with weapons, political support, and funding from the government of Iran, and support from Hezbollah, have led Hamas.
피고인들이 이란 정부가 제공한 무기, 정치적 지원과 자금, 그리고 헤즈볼라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파괴하고 그런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하마스의 노력을 이끌었다고 갈랜드 장관은 밝혔습니다. 갈랜드 장관이 성명에서 언급한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근거를 둔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으로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야히야 시누아르 말고 그 다른 5명의 하마스 지도부 누가 기소된 겁니까?
네, 카타르 도하에서 해외 사무소를 이끄는 칼레드 메샬, 레바논에 있는 하마스 고위관리 알리바라카, 전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 하마스 군사기구인 알카샴 여단 지휘관 모하메드 데프와 부지휘관 마르완 이사 등 5명입니다.
기소된 사람 가운데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는데요.
예, 전 최고 지도자 하니에는 지난 7월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됐습니다. 또 데이프와 이사는 지난 7월과 3월에 모두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은 모두 지난 2월에 이미 기소됐는데요.
네.
법무부 관리는 성명에서 한의회와 다른 피고인들을 체포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기소된 이들 가운데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번 기소가 부분적으로 상징적인 조처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사실을 기소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밝힌 거지 않습니까? 그
예.
이유가 뭡니까?
자, 법무부 관리는 한의 암살과 특정하지 않은 최근 지역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갈랜드 장관은 성명에서 오늘 공개된 혐의들은 하마스의 모든 작전을 표적으로 삼으려는 우리 노력 가운데 일부일 뿐이라며 이번 조처가 끝이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미국 법무부에 기소된 시누아르가 사망한 한예로부터 최고 지도자 자리를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어디 있는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네, 이스라엘 측은 시누아르가 가자 지구 안에 있는 터널에 숨어 있는 것으로 지정합니다.
네.
현재 이스라엘군은 시누아르를 최우선 제거 대상으로 삼고 가자 지구 안에서 그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누아르를 비롯해서 살아있는 피고인들이 잡혀서 재판에 넘겨지고 유죄가 나오면 최고형인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감행된 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미국인들도 많이 희생됐죠.
예, AFP통신은 법무부 소장을 인용해 적어도 43명이 숨지고 최소한 10명이 인질이 됐거나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공격으로 미국인 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
AFP통신은 이스라엘 측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총 1,205명이 숨졌고 이들 대부분은 민간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미국인 인질 한 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요.
네, 사망한 인질 6명이 발견됐는데 올해 23살인 미국인 허쉬 골드버그 폴린 씨가 포함됐습니다.
네.
갈랜드 장관은 우리는 허쉬 피살을 비롯해 하마스가 미국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모든 사건을 테러 행위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가 하마스 지도부를 기소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휴전이나 인질 석방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관리는 AP통신에 이번 조처가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믿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은 하마스가 최근 인질 6명을 살해한 것이 협상이 시급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자, 미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 책임자가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안심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인프라 보호국 CISA의 젠 이스탈리 국장이 3일 브리핑에서 우리 선거 절차와 기반 시설은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선거 이해관계자 공동체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것이 내가 우리 선거의 무결성을 확신하고 미국인들도 그래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스톨리 국장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러시아나 이란, 중국이 이끄는 미국의 적대 세력이 오는 11월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미 정보기관들이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스톨리 국장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 곳에서 다른 많은 것들을 들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잡음 속에서 신호를 포착하고 혹으로부터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외부에서 개입하려는 시도가 지금까지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케이트 콘니 CIS 선임고문은 기자들에게 선거 절차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CISI 관리들은 유권자들에게 투표장에 갈 때 표가 정확하게 집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공화당 양당 후보의 동정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본인의 그 성추문을 입막음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과 관련해서 최근 법원 측에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
네, 트럼프 후보 변호인단이 재판을 주법원이 아니라 연방법원에서 받게 해달라고 연방지방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엘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3일 관할 변경을 위한 입증 책임을 트럼프 후보 측이 충족하지 못했고 트럼프 후보가 할 일이 앞서 연방대법원이 일부 인정한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공식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3일 항소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 후보에게 일부 면책권을 준 그 대법원의 결정이 큰 논란을 불러왔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후보 혐의가 공식 행위가 아닌 사생활과 연관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후보가 성추문을 입막음하려고 돈을 지불한 것이 사적이고 비공식이며 행정 권한 밖에 있다는 자신의 이전 결정에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성추문 입막음 재판에서는 이미 평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유죄 평결이 나왔습니다. 네. 선거 공판이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트럼프 후보 변호인단은 이때가 대선 약 7주 전이라 법원 선고가 선거 개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 볼까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 지금 경제 부문의 새로운 정책을 곧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해리스 부통령이 뉴햄셔주에서 소기업 창업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금액을 역을 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지금 이 시간에 네, 유세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해당 공제 한도가 5천 달러니까요.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한도가 5만 달러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뭐 새로 작은 기업을 시작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네, 해리스 부통령 측은 평균 4만 달러가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소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3,300만 개의 소기업이 모든 민간 노동자의 약 46%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존 맥케인 전 공화당 상원의원의 아들이 해리스 부통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예, 지미 맥케인 씨가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에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할 계획이고 이미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맥케인 씨 아버지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베트남 전쟁 포로 출신으로 지난 2008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고 201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아시아 순방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3일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13일까지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싱가포르 등을 차례로 순방합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연세가 상당한데요.
예, 87세로 고령이고요. 최근 몇 년간 탈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순방에서 휠체어를 탄 채 이동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특유의 유머 감각을 뽐내며 11년 재임 기간 중 가장 길고 멀고 가장 어려운 해외 순방을 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건강 상태도 불구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여행길에 오른 걸까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대통령국에서 연설하며 종교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오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난 후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했는데 가톨릭 교회가 극단주의자들을 억제하기 위해 종교 간 대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Si potranno eliminare in questo modo i pregiudizi e far crescere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를 통해 편견이 사라지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분위기가 조정될 수 있다며 이것은 극단주의와 편협함에 맞서는 것을 포함해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어 종교적 극단주의는 기만과 폭력을 통해 사람들의 신념을 왜곡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가톨릭 교황이 가 있는 인도네시아는 사실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8천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 중 약 87%가 무슬림입니다.
네.
이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긴 한데요. 자,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021년과 2022년도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 테러주의 극단주의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지난 2002년 200명이 넘게 사망한 발리 폭탄 테러 이후 종교적 극단주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네. 자,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그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평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바티칸의 태도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또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휴전을 위한 교황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고통과 비참함만을 가질 뿐이라며 평화를 실현하고 모든 인류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를 받아들이고 관용을 강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도네시아에서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레트노 마르투디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은 교황과 위도도 대통령이 회담해서 가자 전쟁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분쟁과 이 평화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4일 오후 자카르타의 성모 승천 대성당에서 현지 성직자와 수녀들을 만나 격려하고 연설했고요. 5일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인 자카르타의 이스티크랄 모스크를 찾아 종교 간 화합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미국 경제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무역 수지, 노동 시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죠?
예, 7월 무역 적자가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 상무부는 4일 지난 7월에 상품 서비스 무역 적자가 전월보다 7.9% 증가해 788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 이후 가장 큰 적자폭입니다.
예, 지난 7월에 미국의 무역 적자폭이 왜 이렇게 커진 겁니까?
예, 수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네.
전체 수입은 전달에 비해 2.1% 증가하면서 3,454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상품 수입은 2.3% 증가하며 2022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자, 수입은 산업제품, 자본재, 소비재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증가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수입 물량을 앞당기면서 상품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제품 등의 관세를 더 크게 인상할 계획으로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중국과의 상품 무역 적자는 지난 7월 49억 달러 증가하면서 27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자, 관세 정책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에 조만간 최종 결정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복귀하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같은 기간에 수출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수출은 0.5% 증가에 그치면서 2,66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부품, 엔진 수출이 17억 달러 감소하면서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소비재 지출도 감소했는데요. 반면 자본재 수출은 반도체에 힘입어 18억 달러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인 56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이렇게 늘었다는 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 자, 수입이 늘면 국내 총생산,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수입이 증가했다는 건 국내 수요가 강력하다는 걸 보여준 지표고요.
네.
따라서 금융시장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것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네. 자, 노동 지표도 같이 나왔죠?
예, 지난 7월 구인 규모가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7월 구인 건수가 767만 건으로 전달과 비교해 23만 7천 건 줄었는데요.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10만 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네네.
지난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자, 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예, 자, 우선 정리해고는 전달인 6월보다 20여만 명이 증가한 176만 명으로 집계됐고요. 퇴직은 33만 6천 명으로 이 전체 노동력 기준으로 봤을 때 퇴직률이 3.4%까지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채용도 증가하면서 전달인 6월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비율로 따지면 1인당 1.07개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건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엔 2019년에는 평균 일자리가 1.19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예. 자,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고용이 감소했다. 이거 노동시장이 활기를 잃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노동시장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준은 오늘 17일에서 18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통상 수준의 0.25%포인트 인하를 할지 아니면 0.5%포인트로 금리를 크게 내릴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자, 로이터통신은 이번 고용지표가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연준이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큼 충분하진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로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암 페인과 북이 윗다 후디가 함께 부른 스테이크 러브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미국 정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대통령 선거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간 프로그램 미국의 선택 2024 VOA 매일 영어 논평 이어집니다.
I'm free, you gotta work for it. Lamborghini Urus, bought it when I first saw it. She called me creepin', I had to buy her a purse for it. I think if I ain't have money, I'd be the worst for it. And if I ain't have money, I would've been lost for. The loudest ones was the brokers, I was a talker. The loudest ones was the brokers, and I was struggling. Girls call me friend, now they owe me that money coming in. Seen the wrong fiend, I put it in Louis luggages. Took a sister, lean, bought her a couple luggages. Wasn't always sweet, Capri Suns for 50 cent. Now I just hate to reminisce.
If you wanna stack it up, man, you gotta work for it.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영토는 19세기 접어들어 빠르게 확대됩니다. 미국 영토가 된 지역들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점차 정식 주가 되고 연방에 합류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50개 주의 형성 두 번째 순서입니다. 19세기 상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19세기 들어 가장 먼저 오하이오가 1803년 3월 17번째로 연방에 합류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대부분의 주가 연방에 편입되기 전에 의회가 이들 지역을 연방 영토로 먼저 조직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건 헌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구인 연방주의 연구센터는 주 편입 결정에 있어 전략적인 당파적 계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노예제가 미국 남부와 북부를 점점 더 분열시키고 어느 쪽도 연방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인단의 이점을 상대에게 양보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 편입을 둘러싼 정치가 한 자유주의 한 노예주를 함께 받아들이는 지역 간 타협으로 귀결됐다고 연방주의 연구센터는 지적합니다. 자유주인 인디애나가 1816년, 노예주 미시시피가 1817년, 그리고 일리노이와 엘라베마가 각각 자유주와 노예주로 1818년과 1819년에 연방에 편입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예주인 미주리가 연방 합류를 추진하자 남부가 유리해지는 것을 상쇄하려고 매사추세츠에서 자유주의 메인이 분리됐습니다. 남북전쟁 직전 시기에서 재건기까지 지역 긴장이 커짐에 따라 지역 간 타협 가능성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연방주의 연구센터에 따르면 1850년에서 1876년에 재건기가 끝날 때까지 공화당은 8개 주를 새로 연방에 편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화당은 그들의 이점과 당시 의회에서 민주당과 남부의 목소리가 없는 상황을 이용해 북서부 조례의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들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형태는 19세기 주 편입 정치 전반에 있어 유지됐습니다. 공화당은 대선 승리 그리고 하원과 상원 다수당 지위를 바탕으로 1889년과 1890년에만 6개 주를 연방에 새로 받아들였습니다. 19세기의 가장 마지막으로 연방에 가입한 주는 유타주로 1896년 1월 연방에 편입됐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50개 주의 형성 두 번째 시간으로 19세기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종 집단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주 순인데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시아계 유권자들을 만나봅니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수락 연설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가자 전쟁 정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친팔레스타인 민주당원들은 가자 현황과 관련해 장기전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아시아계 유권자들, 그들의 선택은?
텍사스주 휴스턴에 가면 순간 아시아의 어느 도시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시아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식당도 많은데요. 이곳의 음식은 그레이터 휴스턴 지역이 아시아 문화의 용광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스턴 교외에 있는 포트밴드 카운티는 이런 지역적 특색을 잘 보여주죠. 이곳은 아시아계가 전체 인구의 2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이민자 JJ 클레멘스 씨도 포트밴드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I think for either party, they really cannot.
어느 정당이든 이제는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권자 그룹이 바로 아시아계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그룹은 투표율도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죠.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를 주목했고 최근 아시아계를 겨냥한 두 편의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Former president incites hate. We are working to combat.
아시아계 미국인들 가운데는 스스로를 공화당원보다는 민주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소수민족들이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많은 그 피해가 있는 거예요.
한국계 유권자 베키 김 씨는 이민자들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반기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휴스턴 대학교의 선임 연구원 리처드 머리 씨도 이에 동의합니다.
A lot of his policies not only took aim at illegal immigrants from Mexico.
트럼프의 많은 정책이 멕시코나 남미에서 온 불법 이주자들을 겨냥했습니다. 또 합법적인 이민도 제한했어요.
그래도 올해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22%는 자신을 공화당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니얼 웡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Less government is what Asian want. More freedom.
아시아계가 원하는 게 더 작은 정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자유와 더 적은 세금을 원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의 31%는 자신을 무소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의 42%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들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소 소외된 유권자들인 셈이죠. 시의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대니얼 웡 씨는 여기엔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에게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We are not organized. We don't understand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우리는 조직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갖고 있지 않는 공동의 목표 같은 걸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힘을 함께 모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약 1,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들은 각기 다른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시아계 유권자들을 하나로 묶는 건 쉽지 않고요. 아시아계가 선거 캠페인에 기부하도록 하는 것 역시 도전 과제입니다. 대니얼 웡 씨는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를 가까이에서 목격했다고 합니다.
Asian, they are not used to donate to political means.
아시아인들은 정치 활동에 기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계 미국인 JJ 클레멘스 씨도 지역 공직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Asian society, I don't think the like a Christian community, the
저는 아시아계 사회가 기독교 공동체와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뭔가를 주는 습관이 있어요. 아시아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투표율은 60%에 가까웠습니다. 정치 활동가들은 새로운 아시아계 미국 시민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정치 과정을 교육한다면 아시아계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친팔레스타인 민주당원들, 가자 현안 장기전 돌입.
지난 8월에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대회장 안은 축제의 분위기였지만 대회장 밖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자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이스라엘에 대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확인하면서도 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President Biden and I are working to end this war. Such that Israel is secure, the hostages are released.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해지고 인질들이 풀려나며 가자 지구의 고통이 끝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그들의 존엄성과 안전, 자유, 자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채택한 정강 정책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와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그리고 두 국가 해법을 재확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전 현직 보좌관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이스라엘 정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다를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I was her national security advisor in the Senate. I know
저는 상원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미국 이스라엘 관계에 확고한 지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줄이길 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외교 정책은 여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죠. 전당대회 기간 270명의 대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당선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에 조건을 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30명의 서약하지 않은 대의원들이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는 전체 대의원의 1%도 안 되는 적은 숫자였고 해리스 부통령은 압도적으로 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이들 서약하지 않은 대의원들은 낙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I found that a lot of people are really with us on this issue.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관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친이스라엘 대의원들은 이 문제가 당내 분열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We're all concerned about the civilians of Gaza, but we're also
우리 모두 가자의 민간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 국민과 그들의 안전, 안보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서약 전국운동의 레일라 엘라베드 대변인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이 장기전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Our strategy is not to abandon the Democratic Party.
우리의 전략은 민주당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민주당의 핵심 기반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비록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지만 친팔레스타인 대의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영어 이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을 빌이라고 부른다는 것 아셨나요? 오늘은 미국인들이 조금 긴 이름을 줄여서 부를 때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s for having me.
Can I call you Johnny or Jack? I just found out sometimes people call John Jack.
No. But it's nice of you to ask. I've never used Johnny or Jack, but some people named John do use Jack. Even President John F. Kennedy used Jack. It's a personal choice. John and Jack are the same four letters. People probably wonder why Jack is short for John. It turns out that back in the 11th century, the Normans would have pronounced John as Jen. They also added kin, K-I-N, to the ends of names as nicknames. So Jen turned into Jenkin, which turned into Jockin, and finally into Jack. That's how John sometimes became Jack.
All right. Today, we will go over abbreviations for English given names. It's easy to figure out if someone's name is Alexander. People usually call him Alex. But how do we get Bill from William?
There's many theories. But the most obvious is that it was part of the trend back in the Middle Ages of letter swapping. William was also called Will, and it rhymes with Bill. That's how William became Bill. That's probably why Dick is a rhyming nickname for Rick, which came from Richard.
네, 존이 얘기한 것처럼 영어 이름의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William에서 Will, 중세시대에는 운율을 맞춰서 철자를 바꿔 쓰는 경우가 많아서 윌이 빌로, 그래서 윌리엄의 줄인 이름은 빌이 됐다는 설도 있고 윌리엄의 게르만계 이름이 빌헬름인데 독일어는 W 발음을 V로 해서 윌리엄이 빌로 불리게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독일 소설 빌헬름 텔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놓고 쏴야 했던 유명한 장면이 이 소설 빌헬름 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빌헬름 텔의 철자가 W-H-I-L-E-L-M입니다. John, do you have more examples of nicknames?
Well, there's Robert, which became Rob. Robert, Rob, and Bob.
What about Charles?
Charles is Chuck. In Middle English, Charles was actually Chuckin.
And why is Ted short for Edward?
Edward was a very popular name in Middle English. Ted was a very common name that required nicknames, just as Richard and William were popular names. The name Ed became Ted because people often added a consonant that was easy to pronounce. These days, Ted is short for Theodore. Remember, President Theodore Roosevelt was called Teddy. That's another name for Ted.
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영어 이름들 줄여서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William, Bill, Richard, Dick, Charles, Chuck, Edward, Ted.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당사자가 줄인 이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줄여서 부르고 싶으시면 당사자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Before we go, let me list some common nicknames. Steph for Stephanie, Steve for Stephen, Ronald became Ron, Tim for Timothy, Thomas became Tom. For Joseph, we hear Joe and Joey. Josh is short for Joshua. Catherine is sometimes Kate or Kathy. Elizabeth can be Liz and even Beth. Daniel becomes Dan. Matthew is Matt. Mike for Michael. Samuel is Sam. Angela can be Angie. And Al for Albert. Oh, and James is often Jim.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영어 이름 애칭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하면서 중동 분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25일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있는 수천 개의 헤즈볼라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선제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개의 로켓과 무인기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의 방어망은 인명피해와 사회기반 시설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과 이어진 가자 전쟁 이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군사적 충돌은 예외적이었으며 지금까지 양측 간의 커다란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10월 7일 이후 갈등이 전면적인 지역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have worked round the clock with partners and allies, moving military assets, engaging in intensive diplomacy.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파트너와 동맹국들과 24시간 협력하면서 군사력을 이동하고 사태 악화를 피하기 위해 마쿠에서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집중적인 외교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태 악화를 피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의 희망은 지난밤의 사건이 지역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우리 팀과 다른 중재자들의 팀들은 물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레바논 사이의 국경을 따라 휴전과 인질 협상에 도달하기 위해 카이로에서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레바논 사이의 국경을 따라 궁극적으로 지역 안정이라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of course we think that a part of that is a credible path to a two-state solution for the
설리번 보좌관은 그리고 물론 우리는 그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두 개의 국가 방안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중동에서의 안보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 또는 다른 행위자들의 어떠한 침략에도 맞서서 이스라엘의 방어를 도울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래왔듯이 우리는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는 동시에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내고 휴전을 이루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시아의 언스타퍼블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h yeah, oh yeah, I'll tell you what you wanna hear. Get my sunglasses on.